알코올과 중독. 1948년 러시아 서부의 마을 슬료지는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3년간 이곳을 점령했던 독일 침입자들을 몰아낸 지 4년째였다. 100명쯤 되는 주민 대부분이 근처 집단 농장에서 일했고 벌을 치거나 닭, 소, 돼지를 기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자 마을은 사실상 몰락하고 말았다. 건물은 모두 비어서 무너져갔고 인구는 4명으로 줄었다. 최연소 주민 타마라는 79세였다. 슬료지 최후의 남자는 그 전에 죽었다. 러시아 전역에서 마을이 아예 버려지거나 늙은 여성들만 남는 일은 흔했다. 2010년 인구 10명 미만의 러시아 마을이 4만 곳이나 되었는데 주민은 대부분 나이든 여성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마을에 남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묘지에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놀랄 정도로 커서 생기는 현상으로 무려 10살이나 된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78세로 유럽치고는 높지 않지만 전 세계 평균 정도다. 하지만 남성의 기대 수명은 68세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다. 의료체계가 형편없고 직업도 위험하며 흡연과 실업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이다. 러시아 남자들은 하루 평균 보드카 한 병을 마신다. 60세 전 사망은 흔한 일이다. 러시아 여자들은 왜 남자가 일찍 죽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이웃마을 벨레에 살던 79세 지나이다 이바노브라는 이 지역은 소리 문제예요. 악몽 같다니까. 여기 남자들은 연금을 받자마자 술로 다 바꿔마셔요. 술만 준다고 하면 뭐든지 내다 팔지요. 뭐든 마셔요. 밀주나 심지어 창문 닦는 알코올까지도요. 라고 증언했다. 러시아는 어쩌다 이 상태까지 왔을까? 인간과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중독성 물질의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유목 생활을 하던 인간의 조상이 처음으로 알코올을 접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간이 언제부터 알코올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와인의 기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와인 포도의 조상인 유라시아 야생 포도는 지금도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자란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기 유목민들은 비옥한 골짜기로 거처를 옮겼다가 강 옆에 볕 잘 드는 비탈에 자라는 야생 덩굴 식물을 보았을 것이다. 포도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돌도끼로 만든 나무통에 보관한다. 너무 익은 포도는 터지고 진 이겨져서 통바닥에 즙이 고인다. 포도에 대해 익고 있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즙이 부글거리고 거품이 생기고 농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 액체 표면의 산소를 차단하는 막이 생긴다. 포도는 발효를 거쳐 와인으로 바뀐다. 몇 주 후 통바닥에서 어두운 붉은색 액체가 발견된다.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맛을 본다. 맛있다. 포도즙보다 맛있을 뿐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진다. 안타깝게도 우연히 만들어진 와인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이듬해 골짜기로 돌아오면 포도로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로는 충분하다. 이제 엄청난 양의 포도를 의도적으로 통에 보관한다. 꽤 많은 와인이 만들어져 모두들 나눠 마신다. 인간은 이렇게 처음으로 다량의 알코올 음료에 접근했을 것이다. 취기도 금방 올랐을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사교성이 좋아진다. 말이 많아지고 불을 피워놓고 춤추고 노래한다. 하지만 계속 마시면 나쁜 행동이 시작된다.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토하는 사람,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숙취로 고생한다. 이들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곧 잊고 파티를 재개한다. 식초는 어울리는 음식과 소량으로 먹기에는 좋지만 병째 마시긴 어렵다. 이제 이들은 다시 술을 만들려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발전한다. 통에 꼭 맞는 뚜껑을 덮으면 식초로 변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와인통 바닥에는 갈색의 진흙 같은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포도즙 통에 넣으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이제 포도를 으깨어 즙을 냈다. 맨발로 짓밟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여러 포도 종류를 섞어서 쓰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추측이지만 야생 포도가 자라던 지역 근처에 있던 고대 마을에서 와인이 생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다. 고딘 테페는 1965년에서 1973년 캐나다 탐험대가 찾아낸 서부 이란의 고대 유적이다. 고딘 테페에서 복원된 질 항아리에서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화학물인 타르타르산 잔여물과 와인을 붉게 만드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견됐다. 이 항아리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공기가 너무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있다. 발효 용기가 완전 밀봉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 위험이 있다. 이 항아리는 5천년 된 유물이다. 시칠리아와 아르메니아의 도자기 파편에서는 더 오래된 와인의 흔적도 발견됐다. 와인 양조는 코카서스에 가까운 중동의 최초 문명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후 그리스와 로마에서 와인은 가장 인기 있는 제조 음료가 됐다. 여러 다른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와인 역시 중국에서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중국 한안성 지하우 지역에서 발견된 포도씨는 약 8천년이 됐다. 같은 유적지의 도자기에서는 와인에서 발견되는 타르타르산 등의 화학물의 흔적이 나왔다. 맥주 양조는 문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만 3천년은 됐을 것이다. 밀과 보리는 최초로 재배된 곡물에 속한다. 공기 중에 있던 효모포자가 젖은 곡물에 대량으로 서식하게 되면 알코올성의 곤죽으로 발효된다. 효모는 당을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하여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수메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맥주 여신 닌카시에게 바치는 찬송인데 레시피의 역할도 한다. 다음과 같은 가사를 포함하고 있다. 닌카시, 당신이 항아리 안의 보리를 적셔 주십니다. 닌카시, 당신이 뜨거운 물과 보리를 갈대 깔개 위에 펼쳐 주십니다. 당신이 양손으로 위대하고 달콤한 맥즙을 떠받쳐 꿀과 술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노래 선율은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 술을 빚던 여성들이 불렀을 것이다. 초기에 맥주는 침전물이 있어 갈대로 마셨다. 맥주 양조는 수메르에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 전파됐다. 너무 추워 포도가 자라지 않던 북유럽에서 특히 인기를 얻었다. 로마인들은 맥주를 야만인의 술이라고 무시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썼다. 튜턴, 게르만 민족의 하나, 지금은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 민족. 튜턴 사람들은 보리나 밀을 발효해 만든 끔찍한 음료를 마신다. 와인과는 어느 모로 봐도 거리가 멀다. 타키투스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그는 독일 기후가 세계 최악이며 튜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종족이라고도 썼다. 맥주는 맛있고 취기를 불렀고 물보다 안전한 음료였다. 오염된 물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가득하지만 알코올과 양조 과정을 거치면 세균이 죽는다. 중세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음료는 순한 맥주였다. 며칠이면 완성되는 탁한 술이었고 나무 껍질, 약초, 달걀까지 온갖 재료로 맛을 냈다. 아이들까지도 모두 맥주를 마셨다. 그렇다고 다들 취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알코올 함량은 1%에 불과했다. 현재와 같이 알코올 함량이 4% 정도인 맥주는 귀하고 비쌌다. 효모로 만든 음식은 빵도 있었다. 그래서 빵에도 알코올이 소량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굶는 증에 증발한다. 맥주의 기원을 반영하듯 북부와 중부 유럽의 오늘날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다. 체코가 1위다. 세계 각지의 맥주 선호도를 보면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전 독일 식민지였던 나미비아가 세계 2위다. 와인 소비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고 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와인 생산 국가도 상위권을 차지한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인 양조 기술을 전했다. 1위는 모두 성인 남성의 인구가 함께 와인을 마시는 바티칸 시국이다.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증류주를 선호한다. 효모가 당을 먹고 자라 발효가 극한에 달하면 결국 에탄올이 너무 많이 생성되어 효모가 죽는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에탄올 함량이 약 14%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와인 도수에는 상한선이 있다. 하지만 훨씬 강한 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바로 증류다. 물은 100도, 에탄올은 78도의 끓음으로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 예를 들어 와인을 끓이면 에탄올이 먼저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 이 기체가 식어서 액체로 돌아간 것을 모으면 원래 혼합물보다 에탄올 함량이 훨씬 높아진다. 중국과 중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 알코올 음료 말고도 약과 향수를 만들고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었다. 증류법은 코일 냉각 파이프가 발명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 직선 파이프를 사용하던 이전의 증류 장비에 비해 효과적으로 기체가 냉각되어 더 많은 기체를 액체로 응축할 수 있었다. 11세기 페르시아의 다재다능한 천재 이븐 시나의 수많은 저서 중에 증류법을 묘사한 책이 있다. 그는 장미 꽃잎에서 기름 성분을 추출하여 심장병 약으로 쓰던 장미 추출물을 만들었다. 현재는 온갖 식물의 발효 제품을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은 1000년 전쯤 폴란드 또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보드카의 발명이다. 폴란드와 러시아 양국에서 아직도 서로 자기네가 보드카를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드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의 보다, 물에서 왔다. 중동에서 터키를 통해 동유럽으로 증류법이 전해졌다. 동유럽은 너무 추워서 포도를 키울 수 없어 다른 식물을 써야 했다. 9세기 러시아에서 보드카 생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발견됐고 1174년에 처음으로 증류주 시설이 언급됐다. 폴란드는 보드카의 발견이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와인을 증류해 만드는 브랜디일 수도 있다. 15세기 러시아 수원에서는 곡물로 만든 보드카를 만들기 시작했다. 러시아 제국에서 보드카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황제의 수입원이라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540년 이반 4세는 보드카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특정 술집에 보드카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 귀족이 아니라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증류주를 만드는 것은 금지됐다. 17세기가 되자 보드카는 러시아의 국민 음료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궁중에 제공됐고 축하연에도 쓰였다. 그래서 선망에 수리되어 소비가 증가했다. 보드카에 붙은 세금은 수익성이 좋아서 국가 전체 세입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1863년 알렉산드르 2세는 정부의 보드카 생산 독점권을 폐지했다. 일반인도 보드카를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러시아 외부로 수출됐으며 소비는 심지어 더 늘어났다. 보드카는 이제 러시아 문화 깊이 파고들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알코올을 금지했다가 소비를 조장했다가 하며 오락가락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은 보드카를 금지하려 했으나 짐작하다시피 성공하지 못했다. 레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노동자만이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스탈린은 열정적인 애주가였고 중앙위원회 동지들과 한밤에 회의하면 결국 보드카를 진탕 마시곤 했다. 스탈린은 과거의 황제처럼 보드카의 세금을 매겨 국고를 모으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1970년대가 되자 주류세는 다시 국가 세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고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연간 15.2리터로 늘었다. 집단 음주를 허락하면서 정치적 반대가 줄어 공산주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다. 러시아 역사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조레스 메드베네프는 1996년 이렇게 주장했다. 심각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러시아 국유 재산이 재분배되고 국가기업이 사기업으로 전환된 것은 어쩌면 대중의 아편 보드카 때문인지도 모른다. 의도치 않게 소련 해체를 불렀던 위대한 기업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5년 알코올이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쯤 알코올 중독은 소련에서 심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였다. 고르바초프는 알코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열고 와인, 맥주, 보드카 가격 인상과 판매 규제 등을 시행했다. 직장, 기차, 공공장소에서 취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었고 영화에서 음주 장면이 편집됐다. 많은 양조장이 문을 닫았다.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아내는 술에 취하지 않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출생률이 따라서 증가했다. 기대 수명이 늘었으며 노동 생산성도 개선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에서 몰래 술을 빚었고 알코올인 부동액을 마시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곤 했다. 국유 매장에서 알코올 소비가 줄면서 세수도 떨어졌다. 고르바초프는 숙취 없이 멀쩡한 정신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가 세입 손실을 상쇄하길 바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주령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급격히 인기를 잃은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소련 붕괴 이후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됐다. 애주가였던 옐친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시 도입됐던 국가의 알코올 독점을 풀어 공급을 크게 늘렸다. 1993년에는 다시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이 14.5리터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알코올 소비 상위 10개국에는 벨라루스, 몰도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된다. 모두 러시아 제국과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다. 알코올을 매우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법으로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최하위권에 포진해 있다. 인간의 알코올 음료 사랑은 지난 1만 년 사이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중동과 중국 사람들이 와인과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DNA 연구에서 더 오랜 옛날부터 알코올 소비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됐다. 알코올은 독이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독성이 덜한 물질로 분해해야 한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촉매로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산화하는 것이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는 간에 고운 농도로 존재하지만 위에도 있어서 에탄올을 섭취하는 즉시 분해가 시작된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 중 ADH4는 다양한 분자의 분해를 촉진하는데 대부분 종에서 에탄올과는 관련이 없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ADH4가 에탄올을 40배 빨리 분해하는 인간과 유인원이 예외다. 인간의 조상은 천만 년 전쯤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하는 ADH4를 갖도록 진화했다. 이 식의 에탄올을 먹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고릴라와 침팬지, 인간의 공통 조상인 이 초기 유인원이 맥주나 와인을 양조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자연 효모로 발효되어 에탄올이 생성된 과수과일을 먹었다. 가지에서 과일을 따먹지 않고 숲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는 대형 유인원의 행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에탄올은 천만 년 전, 현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식단의 일부였을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나무 위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 에탄올을 대사작용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만드는 인간 유전자는 20개 정도다. DNA 염기 서열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효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에탄올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효과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아시에서 흔한 염기 서열 변이는 알코올의 부작용을 일으켜 얼굴이 붉어지게 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이런 유전적 차이 때문에 동아시아와 폴리네시아에는 유럽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드물다. 알코올 섭취가 드물었고 대량으로 마시지 않던 1만 년 전쯤에는 모든 사람이 알코올에 민감했다는 가설은 일리가 있다. 이 가설은 알코올이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알코올 독성을 약하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선택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더 늦게 알코올을 접한 인구 집단은 내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에탄올을 처리하는 DNA 변화가 일어나고 누적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에탄올 분자는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부는 이롭고 일부는 해롭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역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쪽은 알코올 섭취가 많고 한쪽은 적거나 없는 두 집단의 실험 참가자를 연구하여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알코올이 이 차이를 유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였다. 이 접근법은 문제가 많았다. 먼저 두 집단은 동일 집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빈곤과 관련된 온갖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 알코올 섭취하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건강이 나쁜 이유가 알코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추가 실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는 까다롭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집단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연구한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절제된 음주는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보인다.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스트레스, 2형 당뇨, 담석증, 알츠하이머 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적정 수준의 음주란 주당 10단위의 알코올을 며칠에 나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한 주에 와인 한 병 정도다.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 레드와인이 맥주보다 좋다. 이들 연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는 사람과 음주를 한 적이 없는 사람도 대조했다. 물론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심장에는 소량의 알코올 섭취가 좋을지 몰라도 간에는 완전 금주가 더 좋다. 혈액 뇌 관문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에 독성 분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세포의 벽이다. 그러나 에탄올은 이 관문을 쉽게 지나쳐서 익히 알려진 대로 정신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성과 자신감이 높아진다. 취한 사람은 무모해진다. 예를 들어 방울뱀에 물린 사람 중 40%는 취한 남자였다. 방울뱀과 놀려고 했던,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탓으로 물린 사람의 93%가 취한 상태였다. 알코올을 더 섭취하면 폭력, 부상, 시야 방해, 혼란, 졸음, 이해력 하락, 균형 감각과 기억력 상실, 말 더듬기, 어지럼증과 구토가 유발된다. 사고, 저체온증, 익사의 위험도 훨씬 커진다. 아주 많은 양을 마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의식상실,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장기간 과음하면 건강에 악영향이 크다. 심근약화와 부정맥을 포함한 심혈관계 문제,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분해되므로 치명적인 간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서서히 반응 조직이 쌓이는 간 경변은 결국 간부전으로 이어진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다. 뇌도 영향을 받아서 기분과 행동이 바뀌고 명료한 사고와 협응이 필요한 움직임이 어려워진다. 특히 청소년기 음주는 기분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DNA를 바꾸기 때문에 매우 영향이 크다. 알코올은 특히 뇌, 목, 목구멍, 간, 유방, 자궁, 결장에 암을 일으킨다. 임신 기간에 인부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만성 음주가들은 폐렴이나 결핵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크고 자살 가능성도 더 크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음주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는 질병의 표적이 되기 쉽다. 현재 연간 300만 명이 알코올로 인한 부상, 소화계 질병, 심혈관계 질병, 당뇨, 감염병, 암, 간질, 기타 질환으로 사망한다. 2018년 15세 이상 전 연령대 남녀를 대상으로 195개에서 진행된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592개 연구를 분석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됐다.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계산한 결과 알코올 섭취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주당 섭취량은 0잔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유감이다. 무엇보다 알코올의 중독성은 우리 삶에 은밀하게 스며든다. 중독이란 사용자가 그 해악을 알면서도 지속적, 충동적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중독은 마약성 물질 섭취, 알코올 포함, 도박, 인터넷, 쇼핑 등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에서 시작된다. 이 즐거움이 심리적 고양감을 주고 같은 활동을 반복해서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으로 이어진다. 도박에서 이기는 것이 전형적인 예시다. 가보르 마테는 밴쿠버에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캐나다인 의사다. 마테 자신도 클래식 앨범을 사는데 중독돼 있다. 이미 가지고 있고 절대 듣지 않는 CD를 사는데 수천 달러를 쓰는 것이다.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보면 뇌가 완전히 장악되는 과정이 꽤 놀랍다. 마테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분만 환자를 버려두고 음반 가게로 달려간 적이 있다. 중독에 취약한 사람은 즐거움을 얻는 일이면 무엇에든 푹 빠져 건강과 재산, 인간관계를 망치곤 한다. 뇌가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 적응해서 이것을 갈망하게 되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의 핵심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의 종류와 상관없이 뇌가 장악되는 과정은 같다.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 강화학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영역인 측좌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측좌액 근처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있다. 해머와 편도체는 만족과 쾌감의 기억을 저장한다. 중독성 물질 또는 행동에 반복 노출되면 계획과 임무 실행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자극되어 중독성 행동의 쾌감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된다. 도파민이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충분히 발견됐다. 도파민이 결핍된 동물은 굶어 죽을 정도로 아무 의지가 없어진다. 먹을 것과 쉴 곳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고통을 유발하는 자극을 피하지도 못한다.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자극과 보상을 연결하는 장기 기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뇌는 도파민 수용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독성 약물의 습관적 사용에 적응한다. 강도와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코카인, 암페타민, 아편,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대마, 바르비탈 염 제제, 벤조디아제핀은 모두 도파민을 활성화한다. 과식이나 도박 등 해로운 행동에 중독되는 과정 역시 비슷하다. 도파민 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중독 현상이 한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에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중독은 약물의 성질에 따라 또 개인마다 다른 복잡한 행동이다. 어떤 자극제는 엄청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면서도 쾌감이나 중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도파민보다는 뇌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와 관련성이 더 높은 듯하다. 약물은 주입하거나 흡입하면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므로 삼키는 것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적응하고 중독성 행동의 쾌감은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같은 양의 화학물질은 이전과 같은 쾌감과 보상을 주지 못한다. 내성이 생긴 것이다. 중독자는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커피 애호가들은 더 진하게 추출된 것을 좋아하고 도박 중독자들은 더 큰 돈을 걸며 마약 중독자들은 주입하는 양을 늘린다. 완전한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자 강렬한 갈망은 계속되는 반면 쾌감은 거의 얻지 못한다. 중독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뇌는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을 원하지만 그 갈망을 채워도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 가라앉을 뿐이다. 뇌는 약물을 즐겼던 상황 등 원하는 물질과 관련된 환경적 단서를 기억한다. 이런 단서는 조건 반응을 일으켜 강렬한 갈망을 촉발한다. 유혹에 저항하던 도박 중독자가 가장 좋아하는 도박장을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서 돈을 걸고 싶은 욕망에 불이 붙는다. 알코올 중독자는 몇 년씩 술을 끊었다가도 위스키를 선물로 받으면 저항하지 못한다. 가브로 마테는 마약 중독자를 연구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중독에 관한 책 악의의 영역에서를 썼다. 마테가 연구한 중독자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가족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부모의 죽음, 신체적, 성적 학대 등이다. 유년기에 나쁜 일을 한번 겪을 때마다 마약을 남용할 위험성은 3배 높아진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감정적 고통을 덜기 위해 약물을 쓰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트라우마는 뇌 발달에 문제를 초래한다. 도파민 회로, 편도체, 전두엽이 영구 손상되어 혈류와 정기적 활성 문제, 발작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스트레스 유발 환경에 더 민감해서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물질이나 활동에 강하게 반응한다. 장기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아도 어쩔 수 없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처벌이 왜 역효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 처벌의 고통은 마약으로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다. 사람은 보통 불확실성, 통제력 상실, 갈등,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관계 부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앞에 명시된 트라우마 유발 환경은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특히 불안정성에 취약하다. 이제 러시아에서 왜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흔한지 알 수 있다. 먼저 황제는 왕실과 러시아 귀족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고의로 국민 알코올 의존도를 높였다. 군대를 유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려면 세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보드카를 팔았고 러시아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면서 판매를 촉진했다. 이 정책은 실제로 세수를 엄청나게 늘렸으나 끔찍한 사회 의료 비용을 초래했다. 둘째, 지난 세기 동유럽 사람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더 심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 동맹국, 독일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7년 두 번의 혁명과 함께 대혼란으로 끝났고 이후 1923년까지 여러 당파 간의 내전이 이어졌다. 내전 중에 닥친 1921년에서 1922년의 대기근은 최악이었다. 500만 명이 죽었다. 볼셰비키의 승리로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합이 형성됐다. 소련의 실정으로 기근이 끊이지 않았는데 1932년에서 1933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1947년이 특히 심각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2천만 명이었다. 소련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독일군의 점령하에 공포에 떨며 살던 시기도 있었다. 스탈린 공포 정치 시대인 1924년에서 1953년에는 경찰이 온 국민을 감시했다. 언제든 공작원으로 몰려 무작위로 처형되거나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 있었다. 실제로 수백만이 죽거나 형을 살았다. 전쟁, 기근, 비밀 경찰 때문에 부모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들이 나중에 잠시라도 감정적 고통을 덜기 위해 술독으로 피신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나 알코올 중독자는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한다. 아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일삼는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역시 트라우마가 남는다.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다.